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4절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가운데 하나인 하냐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일을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브릿지 메이커스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한희선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한 분에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렸더니 그래도 이 목사인 거는 알겠는데 얼굴이 낯서니까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뭐 이 중에도 제 얼굴이 낯서신 분이 계실 텐데 저는 초대교회 온 지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장년들과 같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뭐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중에 이렇게 금요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반가운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국교회에는 참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전통적인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전통적인 장로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는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이 되면 산으로 가서 기도원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금요일이면 철야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만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기도에 힘썼습니다. 특별히 금요일 저녁이면 불금이라고 해서 불타는 성령으로 불타는 그런 금요일이었습니다. 요즘의 그 불금과 다르죠.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한국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영성이 한국교회를 부흥케 했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렸고 우리들을 이렇게 잘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이 기도의 전통이야말로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고 이어나가야 할 그런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한국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릴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이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기도의 용사로 거듭나는 그러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땅에서 살아야 했던 느헤미야의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다윗 왕과 솔로몬 때의 최고 전성기를 보냅니다. 정점을 찍습니다. 근데 먹고 살만하니까 그것과 반비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찾고 나갑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여기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 하나님부터 멀어져 각자의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것은 생수의 근원을 떠나는 것이었죠. 물을 흠뻑 머금어야 살 수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시냇가에 잘 심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어느 날 결심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긴 답답한 것 같아. 여기를 떠나 더 넓은 세상으로 갈 거야. 그리고 얼마나 결단력이 좋은지 그 시냇물을 떠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도록 고생을 하는 거죠. 죽도록 고생하다가 돌아오면 살아나는 것이고 계속 밖으로 돌면 그러다 죽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재앙을 내리신다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재앙과 심판의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 그런 모습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멸의 대상입니다.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긍휼하심이죠. 그런데 하나님으로서 떠난다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그러한 은혜로부터 내가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해 보면 우리는 제로 상태가 아니에요. 멀쩡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이고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 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은 거죠. 마이너스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채워주셔서 플러스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근데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심판인 것이죠. 여기가 은혜의 자리고 여기가 생명의 자리인데 이것을 떠나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스스로 은혜를 저버리고 심판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북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멸망한 남유다는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나름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 바벨론에 정착하였는데, 이런저런 모양으로 적응하고 정착하고 살아가는데 마치 우리의 모습이죠. 미국으로 이민 와서 이곳에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살아가면서 뭐 어쨌거나 이곳에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오랜 시기 가운데 그 느헤미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바사 제국 아닥사스다 왕을 모시는 술관으로 그는 일을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을 떠오르십니까? 왕의 술 시중을 드는 그런 어떤 웨이터 정도의 그런 하찮은 그런 하인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술 맡은 관원은 왕의 최측근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그것은 경호실장이었을 것이다, 또는 비서실장이었을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 하는데, 뭐 비서실장이든 경호실장이든 한마디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죠.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왕의 최측근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아마도 2세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이민족으로서 주류사회라고 할 수 있는 왕궁에서 생활을 한다, 일을 한다. 그것도 말당 공무원이 아니라 왕의 최측근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온 그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궁핍하지도 않았고 높은 권세와 부로 인해서 아쉬울 것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불만족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불만족입니다. 불평불만하는 그러한 불만족이 아니라 애통함에서 오는 그런 불만족이었습니다. 조국을 향한, 무너진 예루살렘 그 성을 향한 아픔이었고 안타까움이었고 애통함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으로부터 들려오는, 조국 예루살렘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졌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타버렸고 남은 자들은 환란으로 인해서 능욕을 받고 있다. 3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조국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슬픈 소식을 들으면 안타까워합니다. 슬퍼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거기서 멈춥니다. 바벨론에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애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망해서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바벨론 수산궁이라고 하는 예루살렘부터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물리적으로 멀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공간이에요. 더욱이 예루살렘 성이 황폐케 되었다라는 것이 내 삶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향해서 애통해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고들,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 아프리카의 그 가난과 기아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수십만 수백 명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픔으로 질병을 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 환우들의 이야기들, 가슴 아픕니다. 우리는 뉴스와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듣습니다. 봅니다. 그런데요,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데 우리는 수위를 애통해하거나 아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어제 오늘 일들이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유감이지만 그런 일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먼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내가 손이 안 닿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더욱이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이 내 삶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슬프다 안타깝다 라고 하지만 거기서 멈춥니다. 그리고 내 삶을 삽니다. 우리가 악해서라기보다는 그게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던 것은 어쩌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향력 밖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그 일에 대해서, 내 삶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애통해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 문제를 끌어안습니다. 당장 내 삶에 어려움을 주지 않지만, 내 손이 내 영향력 밖에 있는 일이지만, 항상 그랬던 일이지만 그냥 지나치어 버리지 않고 그것을 붙잡습니다. 그것을 놓고 애통해하며 그것을 기도의 자리로 가져갑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의 애통함, 그는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높은 자리에 있고 먹고 살만하고 여권이 되어서 그러면 그렇게 수일 동안 기도할 수 있었느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말 들어보니까 고위직에 있었을 텐데, 연봉도 많고 살만했을 텐데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는 왕궁에 살았습니다.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극 드라마 보신 적 있나요? 궁중암투, 막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밀고 당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죽이려고 그렇게 권력 암투를 벌이는 곳이 바로 왕궁입니다. 조선 왕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곳에서 권력이 모여 있는, 권력이 있는 곳에서 언제나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무너진 예루살렘을 놓고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것은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고 여건이 되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원래 가치 있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은 시간이 되고 상황이 되고 여건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을 만들고 상황을 만들고 여건을 만들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일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가 무너진 예루살렘을 세우는 능력입니다. 기도가 무너진 가정을 세우고, 기도가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기도가 무너진 이 시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애통함으로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애통함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애통함으로, 간절함으로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 애통함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 기도를 하는데 참 내 가슴이 차갑고 냉랭한 그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그냥 너무 차가운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눈물로 말랐는지 웬만해서는 흐르지도 않고. 그런 모습들은 내가 기도에 집중하고 있지 못한 그 모습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래도 조금 눈물이 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다, 뭐 세계의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별로 애통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다 라고 하면 정말 이것은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애통함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보고 그 상황을 들여다보면 우리 가운데 애통함이 생기고 간절함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애통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절 3절에서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일을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이 처한 그곳에 살고 있는 그 내 동족, 내 민족이 당하고 있는 그 통을, 그 고통들을 듣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처전한 낱낱을 전해 듣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래서 그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의 그 비참함, 피폐하고 황폐해짐이, 그러한 상황들을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과 사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령 선교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지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선교에 참여하는 선교대원들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겠죠. 더욱이 내가 그 선교지를 갔다, 그곳의 아이들을 보고 그곳의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에 목말라는 그 영혼들을 봤다, 그 목마들과 그 상황들을 봤다, 더 뜨거움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알고 사정을 알아야 우리는 애통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계속될 때에 우리는 애통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청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기도하는 청년들이 될까?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아, 아, 가르치는 것만은 안 되겠구나.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기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리더들을 중심으로 우리 한 시간 동안 무조건 기도할 거야. 막 기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생각보다 기도를 못합니다. 개별적으로는 뭐 기도가 잘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잘 못해요. 왜 못하냐 봤더니 별로 기도한 기도의 경험들이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이 기도는 꾸준히 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잘 까먹는 게 기도인 것 같아요. 마치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근육을 한참 단련하고 운동할 때는 막 탄탄해지고 힘이 세지는데 운동을 멈추면 쉬면 그 근육이 다시 수축되어집니다. 수그러듭니다. 그것처럼 기도도 꾸준히 해야 되는데 오랜 시간 동안 기도가 잘 되지 않으니 이 기도의 근육들이 그냥 다 그냥 근육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너무 약한 겁니다. 턱걸이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든지 턱걸이 요령을 압니다. 그리고 내가 턱걸이 천 개를 해야지 막 결심을 합니다. 막 의욕을 불태웁니다. 근데 근육이 없어요. 그럼 턱걸이를 할 수 있을까요? 몇 개 하겠죠. 죽어라 해서 뭐 다섯 개 하겠죠. 그러나 근육이 단련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회를 하는데 30분을 하기가 힘들어요. 30분을 지속해서 기도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리더 그룹인데. 오랜 시간이 걸려서 드디어 30분을 지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1시간 가량도 뭐 문제없이 기도를 하는데 30분을 넘는 게 고비였습니다. 이 30분을 넘기니까 1시간 기도는 물론이고 2시간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근육이 생기더라고요. 청년들이 30분 이상 기도하면서 참 힘들어했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기도하겠다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분명히 목사님이 오늘도 기도를 길게 할 거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옵니다. 기도 제목들을 적어서 옵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을 준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다 떨어지면 더 이상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딱 3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30분을 못 넘습니다. 근데 언제 30분을 넘느냐? 어느 순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에서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단계를 뛰어넘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누구누구가 기도 교회 안 나옵니다. 주일마다 자꾸 놀러 갑니다. 그 영혼을 교회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기도를 해요. 뭐 잘못된 건 아니죠. 어떤 사실과 정보를 가지고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반면 애통하는 기도는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그 심령 가운데 가득 차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영혼에 대한 막 불쌍한 마음이 막 가득 차는 겁니다. 안식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영혼의 고독함과 그 외로움이 느껴지니까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단순히 적어놓은 그 기도 제목을 말한다고 해서 그 끝나지가 않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에 그 기도가 끊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기도 내용은 동일합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나, 그 기도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깊이가 다른 거죠.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저절로 기도 시간이 어느 순간 훌쩍 뛰어넘더라고요. 기도 인도하는 저나 기도 같이 참여하는 청년들이나 언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처음부터 깊이 있는 기도, 애통하는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를 하니까 되더라고요. 계속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깊어집니다. 강팍해 보이는 청년들이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평소 기도하는 안 하던 자가 갑자기 간절함으로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기도에 힘쓰던 자들이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던 자들이 그러한 기도의 근육들이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서 기도의 제목을 붙들 때 기도의 필요와 만날 때 그것이 애통하는 기도로 깊이 있는 기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평소 그가 기도를 안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애통해하면서 막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깊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평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근육이 단련되어 있었고 마침 기도의 제목과 만났을 때에 그 안타까운 처지를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거기서 불부르는 그 기도가 애통함의 기도가 쏟아져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기도를 애통함으로 기도한다. 세상이 흔들리는 거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일으켜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참으로 강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16세기, 17세기 그 영국의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은 존 낙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메리 여왕이 집권하고 있었는데 메리는 카톨릭을 옹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이 개신교를 핍박하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래서 그에게 붙은 별명이 있습니다. 피의 메리. 그런데 존 낙스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피의 메리가 벌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 말이 나온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오늘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면 악한 마귀가 벌벌벌 떨 것입니다.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면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기도하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기도하면 이 땅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6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보다 확실한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가정도 어떻게 못하는데 이 세상과 이 사회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그런 무기력한 마음을 갖습니다. 한 발 물러섭니다. 설사 애통함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시기 원하고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마음에 반응해서 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런 애통함을 통하여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의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실한 집사님 가정이 딸을 미국으로, 우리 동네네요,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고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을 얼마 안 놔두고 졸업 파티를 하는데 2층에서 이렇게 파티를 하다 어떻게 떨어졌어요. 근데 머리가 먼저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연락을 했죠. 부모님은 깜짝 놀래서 급하게 부랴부랴 준비해서 미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막상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을 갔는데 딸 아이가 막 여러 가지 기계들 장치에 둘러싸여가지고 이렇게 의식을 잃고 있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엉엉 울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며칠째 의식이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선 수술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아버님, 계속해서 의식이 돌아올 수 있도록 환자에게 계속 말을 걸어주십시오. 아버지는 밤새 그 딸 옆에 앉아서 귀에다가 계속 속삭입니다. 수영아, 아빠 왔어. 아빠가 너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많이 아프지?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줄게.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해. 그렇게 속삭이고 있는데 그때 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아버지 목소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의식이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빠는 소리칩니다. 선생님! 제 딸아이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제 목소리에 반응합니다. 무엇입니까?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딸인데 아직 움직이지 못하는데 의식이 돌아오는 게 중요한데 여전히 움직이지 못하는데 눈물을 흘립니다. 반응을 합니다. 의식이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꼼짝하고 말도 못하지만 의식이 깨었습니다. 그러면 수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눈물 한 방울에 아빠는 뛸듯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 한 방울로 인해서 의사는 수술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기도는 그 눈물 한 방울과 같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프고 세상은 여전히 망가져 있는데 우리 기도의 눈물, 애통함의 그 기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커다란 외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 방울만으로도 아버지가 뛸듯이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그러한 기도, 우리의 눈물 그 한 방울에 기뻐하시며 반응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눈물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내 영혼의 회복, 우리 가정의 회복, 우리 교회의 회복, 이 땅, 이 나라의 회복, 그것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들려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시대를 바꾸고 우리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간절함과 애통함의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삶의 주변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건 이미 어제 오늘 일이 아니야. 그렇게 치부해 버리시겠습니까? 그거는 너무 멀리 떨어져서 내 손이 내 능력이 닿지 않는 곳이야. 그래서 그렇게 놔두시겠습니까?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내 삶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 삶만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애통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눈물,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일하실 때에 끝나는 거죠. 시편 20편 24절에 보면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끝난 거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모든 게 정리되는 거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그것을 품고 애통함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 주변 가운데 있는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우리는 애통함으로 간절함으로 눈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 가운데에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내 삶 살기에 바빴던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위하여서 무너진 시대와 무너진 교회와 무너진 사회를 위하여서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